사무엘 상하 27번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다윗의 씨에 관한 예언.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 관해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의 씨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주라 부를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람의 씨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았지만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의 두 방면에 관해 질문하셨을 때 그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사람이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도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연구는 제2대 교부 때에 시작되어 믿는 이들 가운데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이 문제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주요 구속주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물질적인 몸을 지닌 사람이심.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물질적인 몸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몸을 입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에는 몸을 벗고 단지 신성한 분으로만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그릇된 이해 때문에 성경에는 그들이 해석할 길이 없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다윗의 근원, 뿌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그분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소생이십니다. 이는 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다윗은 뿌리이신 그분에게서 나왔으며 자손으로서 그분은 다윗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 지식이 있는 모든 교사들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다윗의 집은 번성하는 나무였지만 잠시 후 그 나무는 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주로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로 이루어진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한 작은 가지, 한 싹인 어린아기 예수가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신 것이었고 다윗에게 하나의 씨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골로새서 1장 12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분깃이라고 말하며 15절은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그리스도는 창조자의 형상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확실히 신성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또한 피조물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혈육을 지닌 사람이 되셨으므로 분명 그분은 피조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하고도 인간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또한 피조물이십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계심.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심을 알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은 그분이 여전히 사람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그분이 공회에 의해 재판받고 계셨을 때 그들은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고 추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며 그분은 또한 인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은 대단히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셨으며 영광 받으신 사람으로서 또한 지금 하늘에 앉아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에 관한 찬송을 상고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에 관 쓰셨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으신 인자 예수 몸을 갖고 다시 살아 승천한 사람일세.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낮춰지고 하늘에서 예수 안에 사람은 높여졌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자신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보좌 영광 얻었네. 영광 얻은 그는 이제 만유 포함한 성령 인자 예수 모든 역사 성령 안에 있다네. 그가 영광 얻을 때에 교회도 영광 얻었네. 이 영광을 성령 안에 모든 지체에 누리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영광의 관 쓰셨네. 그가 영광 얻을 때에 교회도 영광 얻었네. 라는 소절을 유의하여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영광받고 높여지셨으며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됩니다. 몸을 갖고 부활함.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은 문이 닫힌 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곳이 없었는데도 주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더러 그분이 물질적인 몸을 지닌 예수이심을 믿지 못하자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접촉할 수 있는 실제 몸을 갖고 계셨지만 열려있지 않은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적이고도 신성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또한 피조물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물질적인 몸을 갖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실로 이러한 것을 일치시킬 역량이 없습니다. 심지어 물질적인 영역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것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우주를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며 또한 교회 안에서와 몸 안에서와 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분명하게 계시하는 책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십니다. 그분은 중심축이시며 둘레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응축이시요 완성이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시고 만유에 미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창조자이시며 피조물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시며 시작이시요 끝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며 영으로서 완성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요 음료요 호흡이요 옷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몸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몸은 머리가 아니고 머리는 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요 또한 몸이십니다.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는 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십니다. 세 사람 안에는 어떠한 나라나 종족이나 사람들의 계층을 위한 여지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관해 우리에게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끝났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몸 안에서와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비밀이지만 모든 것이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 영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분은 그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은 응축되고 완성되고 생명주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규정하거나 개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은 오직 응축되고 완성되고 생명주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한 그분을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영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신선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들 하나님이시요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속자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다윗의 씨에 관한 사무엘하 7장의 예언입니다. 그분은 신성하실 뿐 아니라 인간적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적이실 뿐 아니라 신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맏형님이시며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교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신진대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그분과 완전히 같아질 때까지 점차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성경에 있는 계시입니다.